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왔지요? 예. 저도 어제 강남에서 행사 마치고 밤에 늦게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강남에서 인천 오는 길을 잘 닦아두셔가지고 강남 순환도로를 타고 오면 거의 터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눈이 와도 상관없이 터널을 통해서 오니까 잘 왔고 또 고속도로로 오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천에서 고속도로에서 딱 내리니까 시내길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왔고 또 들어오는 길이 또 미끄러워 조심조심해 왔는데 여름 아침에 다들 이렇게 조심해서 잘 오셨죠? 예, 눈길에는 뭐 운전 경력도 그다음 뭐 스노 타이어도 뭐 사륜 구동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괜히 차 좋다고 믿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사람 많고 스노 타이어 끼웠다고 괜찮다고 가다가 또 믿고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데 눈길에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조심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들 오늘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춥고 이런데도 또 예배에 또 함께 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또 정말 우리가 형편을 이기고 산다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마인드팀 자매님들 별명을 소금이라고 붙여줬는데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비 오면 다 녹잖아요, 소금은. 바람 분다고 춥다고 덥다고 그러던 자매들이 이제 마인드팀에 와서 마인드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매일같이 교회 와서 또 복음의 일에 교회 일에 마음 쓰면서 많은 발전이 왔고 또 우리 부인팀에서도 또 매일같이 또 출근하듯이 와서 교회 일에 함께하면서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복음에 많은 진보가 왔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삶들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가지를 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이런 형편을 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 집에서 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 길로 가야 되구나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불편한 길을 가야 되구나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부분에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또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울도 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캠프를 할 당시에 원래는 한미 청소년 수련회로 시작이 됐는데 한미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된 것도 미국에서 한 부인이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고 또 권총을 가지고 다니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너무 불안하고 뭔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뭐 문제가 생겨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이 부인은 미국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아들이 또 그 모양이니까 삶이 너무너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박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좀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인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미국에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미 청소년 수련을 했는데 그 당시 한 달 정도 한미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미 청소년 수련을 하고 정말 조금 변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부모들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초기에는 경년제로 한미 청소년 수련을 하다가 그 다음 미국만 말고 또 해외 여러 나라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캠프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확대된 것이 월드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월드캠프를 진행을 해오다가 거기다가 장관 포럼도 들어가고 총장 포럼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 CLF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월드캠프가 되면은 청소년 캠프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청소년 캠프를 하는 걸 보는 거죠. 장관님들도 오셔가지고 반하는 게 뭐냐면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국가 행사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런 큰 행사를 너무 질서정연하게 순서나 프로그램이나 한치 오차도 없이 시간 탁탁 떼가지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마음을 여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를 수행하는 옆에 있는 그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죠. 의전팀 또 여러 이제 팀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님들이니까 국제 행사에 많이 가는데 국제 행사에 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통역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IYF 학생들이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 IYF 학생이 다른 행사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장관님은 도착했는데 통역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장관님들 행사에 오시기 전에 최소 뭐 30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IYF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를 못 따라오는 거죠. 장관님들은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그 장관님들이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는 분인데 이분들을 바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인 거예요. 그 장관님들 중에 나 저기 잠깐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저 쇼핑센터에 잠깐 갔다 오면 아 지금 시간은 행사 시간에 가셔야 된다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그 삶을 보면서 이제 어떤 장관님들은 물어봐요. 저 학생들 저렇게 하는데 얼마 주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가지고 얼마를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학생들도 회비 다 내고 참석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천에서 월드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캠프 현장에도 못 가잖아요. 공항에서 의전을 해야 되니까 입국하는 분들, 그 다음에 출국하는 분들 의전한다고 행사 참여도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 들어오실 때 인천공항에서 장관님 의전한, 접견한 우리 학생들은 회비는 똑같이 낸다고, 회비 똑같이 내고 이 캠프에 참석도 못하고 공항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상을 줄 수 있으면 장관님 이름으로 상을 하나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장관님들이 전부 다 내가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 의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장관 상을 준다고 모집하니까 저 멀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겠다고,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자기도 공항 의전팀에 봉사하고 싶다고 자원봉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렸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워크샵도 있어서 미리 사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냥 월드캠프로 참석하라고 권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듣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학생들이 변화가 왔구나.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사고하는 법, 절제하는 법, 교류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이들의 변화가 오더라. 그래서 장관님들도 이제 공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아무 사고하지 않고 사니까.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교류하지 않고 사는데 이 부분을 가르쳤을 때 변화가 오고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 장관님들이 와서 보면서 실제 대학생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려면 바쁜데 아니 밤늦게까지 장관님 숙소에 들어가는 거 보고 수행 맞춰놓고는 아침 새벽에 장관님 문 앞에 좀 늦으면 문 두드리면 장관님 출발할 시간 됐습니다. 정말 이들의 삶이 절제하고 또 그 다음 미리 사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교류하고 이런 삶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월드캠프의 장관님들이나 총장님들이나 또 CLF 지도자들이나 이런 VIP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학생들로만 월드캠프를 진행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게 실제 변화된 삶을 보면서 변화가 오는데 그럼 해외에서 월드캠프를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케냐와 가나에 월드캠프를 했었는데 케냐에 그때 제가 이제 월드캠프를 하려고 할 때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제가 한미 청소년 수련회 때부터 IYF의 그 캠프의 모든 그 이제 진행 과정에 함께 하면서 월드캠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해외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도운 분이 누구냐면은 완잘라 교수님이라고 나이로비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교육자로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대통령이 이 교수님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아, 나는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교육계에 남아서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냐면은 케냐 항공에서 이분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케냐 항공 무료 그 항공 평생 티켓을 준 거예요. 이분은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케냐 항공을 타면 어디든지 무료로 갈 수 있는 그걸 드릴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인데, 교육계에 평생 남아서 교육을 위해서 힘썼는데 결국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삶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젊은이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환기를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있는 차이에 월드캠프에 왔습니다.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그때 당시는 한 달간 월드캠프를 할 때였고 마지막 차에는 월드캠프에 변화된 청소년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학생은 미국에서 온 학생인가 그랬는데 귀걸이를 하고 있고 모양은 아직도 귀걸이를 하고 있고 머리에 물이 들어있는데 마음에는 변화가 온 거예요. 마약을 하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캠프에 참석해서 변화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월드캠프를 케냐에 가져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분의 소원이 이런 캠프를 가져가서 케냐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은 박무사님께서 목사님은 늘 해왔던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해외에 월드캠프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케냐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캠프를 케냐에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생각이 나서 교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박 목사님께서 월드캠프를 케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좀 의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던 바고 소원하는 바니까. 그러고는 내일 7시에 교육부 장관을 만나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저녁 7시인지 아침 7시인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는 아니잖아요. 장관을 어디 뭐 동네 이장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7시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녁 7시였나?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 7시에 타운에서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늦으면 차가 많이 막힙니다. 차가 많이 막히니까 아침 7시에 일찍 타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장관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윤종수 선교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케냐에 이제 뭔 일을 하려고 뭔 확인을 하려고 이제 장관님을 만나려고 장관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한 달을 기다렸대요. 매일같이 간 거예요. 한 달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장관 못 만났대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땅 문서가 두 개, 세 개인 거예요.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 위조 땅 문서는 장관이 직접 사인한 게 아니게 사인이 좀 틀리는 거예요. 그걸 장관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터지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출근해가 죽치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못 만났다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내일 아침에 장관을 만나러 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잘라 교수님 제자가 지금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서 내가 만나자고 그런 예약을 잡아놓으면은 제일 먼저 만나줄 거라는 거죠. 그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장관실 일찍 가서 예약을 면담 예약을 잡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 주도 회의가 있어가지고 장관님이 장관실에 늦게 온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잘 모르고 장관실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윤종수 목사님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가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윤종수 목사님에게 지금 가야 되는, 갔다가 다시 오든지 뭐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이야기라며, 저는 매일같이 출근해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한 달을 출근해도 못 만났는데 지금 이 교수님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몇 시간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에 장관님이 장관실로 출근을 하셨는데 대통령 회의에 갔다가 늦어지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교수님과의 면담을 제일 먼저 가지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소개를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장관님에게 설명할 것 없이 완잘라 교수님이 다 장관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부와 같이 이거 일을 하자. 그 청소년부에서도 좋다. 그 청소년부 로고를 쓰라, 이름을 쓰고, 또 교수님이 그 로고 후원만 하지 말고 재정적으로도 좀 후원을 해라.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장관님이,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선거 폭동 이후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그 이후에 한 건도 가진 적이 없는데 우리 이 행사가 국제 행사니까 정말 좋은 행사인데 행사의 첫날 개막식 그 이름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느냐, 뭐라고 피스 페스티벌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느냐고. 아,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평화가 왔다는 걸 알리는 개막식을 했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몇 년 세월이,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박 목사님이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을 할 때 대통령께서 아이와이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망가고 다 어려웠을 때 아이와이프는 그 당시에 피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를 왔다 알려요. 그때 정말 이 아이와이프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야, 이 케냐 정부가 그 일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럼 더 놀라운 게, 야,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케냐에 월드캠프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을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는데, 야, 목사님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시지? 그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종일 묵상하고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아, 이렇게 종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행하니까 그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IYF를 하자. 여러분 처음 시작에 영어 웅변 대회를 하자고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역자, 아 목사님 요즘 웅변 대회라고 안 하고 말하기 대회, 그래 그러면 그 말하기 대회 하자. 거기서 시작되어서 IYF를 하게 되고 IYF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IYF를 시작했지만은 그 IYF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변화가 오고 많은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사로잡은 것도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뛰어다니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 비숍 목사님들 만나면서 크기에서 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미국은 대를 이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없고 젊은 일꾼들이 안 일어나는데 박옥수 목사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 다 젊은 일꾼들이 뛰어다니니까 미국은 50대 이하 목사님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 이끌어달라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우리 성교회 안에서는 늘 목사님 우리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데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젊은 목회자 일하는 거 보고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가면은 목사 안수식을 젊은 사역자들 목사 안수식을 말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좀 늦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 안수식을 하려고 하는 게 그 목사님들이 일반계 목사님들이 막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한다고. 실제로 목사님 마음 받고 늘 만만한 교회 작은 교회 찾아가다 부담을 넘어서 큰 교회 가보니까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있고 우리 칸타타를 보고 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IYF를 하자는 이야기, CLF를 하자는 일들 작년에 우리 칸타타 뭐 영화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어제도 강남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많은 기빈들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 복음 전하고 또 영화 보면서 감동받고 메시지 들으면서 또 복음 듣고 이 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인데 유일하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영화로서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한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이 영화가 아니면 이 시대에 영화가 아니면 이런 행사하기 어려운데 너무 잘하셨다고. 여러분 그게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보다도 뭐 코로나가 모임을 못하게 하고 집회를 못하게 그거보다 더 지혜로워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박 목사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하면서 지혜를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 바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월드캠프를 할 때 그때 당시는 속초에서 또 그 다음 제주도에서 막 옮겨다니 한 주간씩 옮겨다니면서 월드캠프라 마지막 차에는 이제 대덕수영관에 모여서 월드캠프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독수리가 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느냐,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새끼는 그냥 그 보금자리 안에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면 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높은 벼랑 끝에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새끼 독수리가 생각할 때는 둥지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고 둥지 밖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와서 아예 연극을 하듯이 어미새가 새끼 보고 나와 엄마 싫어 안 돼 나와야 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도 만들어지면서 둥지 안에서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야 하는 찬송도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학생들 마음에 심겨지고 또 학생들 마음에서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때 말씀을 들었던 학생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무슨 말씀 들었지 하고 그냥 기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계속 떠올린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7장의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내일 이맘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그래 지금은 내가 형편없지만은 내일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학생들이 내일 이맘때에 tomorrow about this time 영어로도 그들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말씀들이 묵상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둥지 안에서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없고 둥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묵상되었을 때 그렇지 내가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인도해 보면 이 둥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은 이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막 딱 발을 버티고 둥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자기 살아온 그 삶의 형식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인데 그렇게 이끌어주려고 탁 간섭을 하고 이끌어주고 교제를 해주고 이끌어주면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둥지 안에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둥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과 둥지 밖으로 나와서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벼랑 끝에서 둥지 밖으로 나와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면 새끼가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지만 그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날아서 그걸 업고 다시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 하면 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법을 터득했을 때 그 삶의 반경은 수십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 200킬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엄청난 삶을 살게 되고 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둥지 안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는 둥지 안에 머물러서 그냥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둥지를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서 자랄 때까지는 뻔한 보금자리였지만은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거친 나무 가지로 둥지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부드러운 걸 채워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리면 그 편하던 그건 다 갚으려 계속 찔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려고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까요. 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냐. 그게 지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되겠지.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그게 가지 하나로 그친 나무가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왼쪽으로 옮겨가고 아래로 위로 뭐 동서로 아무리 옮겨가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더 이상 보금자리가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뭐 믿음으로 안 살고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삶에는 계속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야, 내가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살지 뭐.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계속 가시로 찌르는 찔림이 오구나. 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자꾸 닥치나 했더니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구나.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 안에서 지내서 양육을 받고 자라도록 했지만은 세월이 계속 지났는데도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보금자리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편한 거냐?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만 보금자리지 더 이상 거기가 이제 보금자리가 아니라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야, 이거 내가 믿음 안 배우고 보금자리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려고 했던 내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이대로 살면은 평생 고통하고 살면서 평생 나는 법을 못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하고 고통하고 살아야 되구나. 이런 삶의 방식을 빨리 바꿀수록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전에는 네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피해 살면 거기가 보금자리였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거야. 더 이상 그것이 네 인생에 네 삶에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보금자리가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시글락이 불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보금자리로 찾아간 겁니다.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다시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나 좀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말고 늘 그냥 쫓겨다니면서 새우 잠자고 늘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삶 말고 좀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성에 가하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니까 아기스 왕이 그에게 시글락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이제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금자리가 더 이상의 보금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시글락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시글락이 불타고 함께한 백성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돼 있고 그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때 다윗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크게 궁급했다는 것은 진퇴양난이다. 사방팔방 다 막혀가지고 어려운 그 상황, 매우 급박하게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함께한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도 지금 이걸 지금 되찾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이제 하나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인데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보금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이런 큰 우환이 닥치게 하는 인생의 고통. 자기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왜? 보금자리로 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 때로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예, 그건 속일 수 없는 게 여러분이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보금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바꿔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를 줄 리가 없죠.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금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금자리로 여기 있는 그 길을 어지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못 두고 거기에 안주할 수 없고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윗이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밀어내요. 실제 이런 일을 안 당해보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롯의 삶처럼 부담 없이 요단들을 택하고 애굽 땅 가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하면 망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의 방식이 복되구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복되구나, 이걸 안다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실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들 가운데 교실에 앉아서 칠판에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 열심히 노트에 외우면 되는 수업이 있고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체육은 교실에 앉아서 그 이론을 지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체육복 입고 운동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여학생들이 과목에 가정가사 과목이 있었을 텐데 요리하는 그 바느질하는 거 그거는 실습 안 해보고 이론으로 배우면 됩니까? 실습을 해봐야죠, 그죠? 예. 저도 이제 기억나는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때 그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 요리하는 실습인데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는데. 잡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만든 거는 잡채 길이가 요만해지더라고요. 다 토막토막,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뭐 관심도 없지만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는 다 토막에다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더라고요. 아마 요리하는 분은 알 겁니다. 왜 잡채가 왜 그래 되는지를. 그 이후에 할 일이 또 없어가지고 그걸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 안 배웠지만은, 또 만들어야 된다면 이유를 배웠겠죠. 그냥 만들고 그 시키는데 순서대로 하면 될 줄 알았지만 했는데 왜 우리 잡채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 잡채가 되는지 다 토막토막 나는지 이게 실제 안 해보면 이론으로 보면 그래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실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다윗의 삶의 방식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은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하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지혜로워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참 복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미련하게 살면 그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뭐 우연히 이런 문제가 닥쳤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을 안 짓고 신앙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인생에 닥친 우연한 문제로 생각하면 그 사람 삶은 미련하게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인생에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닥치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잠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면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늘 형편과 문제와 싸우면서 내 인간 방법 수단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사건과 문제 얽힌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 차이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시글락에 갔을 때 좋을 때는 좋다. 야, 이 시글락이 너무 잘했네. 유다 땅에 있었으면 계속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을 텐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형편 좋을 때는 좋아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고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데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사람 200명이 있는 거예요. 형편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요. 어려워도 삶의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 돌로 치작하고 있지 무슨 뭐가 바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삶의 방식을 바꿨다. 아니요. 그게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 당해보면서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네가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서 시글락에 가서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거기가 가시방석이야. 나와야 돼 거기서. 그 삶의 방식에서 네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방식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한 사람들은 또 시글락을 불탔는데도 또 보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가봐야 승산이 없다. 우리 처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긴단 말이냐. 어디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알고 추격해 간단 말이냐.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죠.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성경은 계속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이 말씀 6절 말씀 앞뒤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뭘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길을 지도하시라, 네 길을 지도받으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간단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그들은 자기 판단을 믿고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내 생각 믿으면 안 돼, 내 판단 믿으면 안 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서,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감정과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믿는 이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 지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은 하시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해버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버리니까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게, 자기 지혜를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글락에 갔을 때 좋을 때 좋아하고 어려울 때 다윗 원망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은 알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부담 없고 편한 곳으로 가서 사울 피해가 멀리 가 있다가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땅에 사울이 죽이려고 잡아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어려움 있고 부담 있는 그 유다 땅에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편한 길을 택한 결과가 이 고통이구나. 보금자리로 가면 안 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내가 편한 길, 부담 없는 길, 어려운 길을 택한 이 삶을 원치 않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쫓아가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그게 30장 8절에서 여호와를 인정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지도받는 거예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로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무 막연해 보이고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하고 쫓아간단 말입니까? 근데 발을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고 뭔가 실마리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냥 무작정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에는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고 무모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이게 쫓아가면 어떻게 도로 찾나 말이냐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 길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길을 나섰는데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처자식이 사로잡혔는데도 200명이 보솔시내를 건너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 얼마나 막연하고 불가능해 보였으면 머물러 있었겠냐. 처자식이 사로잡혔는데 안 된다, 이거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승산이 없다 이거는. 근데 다윗은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형편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이 말씀 판단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 남방을 침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여러분 가장 적합한 사람, 이 아말렉 군대의 본거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갑자기 병이 들었겠어요? 아마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으면 아말렉 사람들 중에는 다 뭐 자기 삼촌 조카 뭐 다 사촌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니까 뭐 친인척도 없고 병들고 도망가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왜 병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아말렉 사람 중에 애굽 소년이 병들게 만들고 도망가다가 그를 버려두고 가게 만들고, 여러분 낮사흘 밤사흘 물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는지, 뭐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비해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명철을 믿으니까 안 된다, 이건 가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보솔신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보솔신을 못 건넙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에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잘난 사람이고 다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지가 다윗보다 잘났으니까 다윗의 판단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 따라서 보솔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교만이 있는데, 뭔 좀 뭐 교만할 거리가 있어서 교만하면 몰라도, 아무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짓불도 없으면서도 교만할 수 있는 게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도 안 하게 교만할 수 있는 게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는 것처럼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여러분, 교만하면은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잘나서 교만해서. 그 성경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그 하나님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명철을 버리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들어지는 생각, 내 판단, 이거 믿으면 안 되지. 다윗은 크게 궁급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나 도우신다. 에봇 가져와라. 하나님에게 묻자.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에게 미치겠나이까. 하나님이 응답해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내게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다윗의 마음에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 나 도우신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내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 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 버리고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버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다윗이 발을 내딛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미련하게 계속 그 일만 당하고 살 거냐? 그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으면서 갈 거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도 형제자매들 이끌면서 저 삶의 방식에서 저기에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요. 하나님, 저 말씀으로 이끌고 교제하고 이끌어줘도 안 되고 또 버팅기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 형제 삶 속에, 저 자매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넘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보면은. 아, 교회 목사야 할 수 있는 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또 뭐 말씀으로 책망도 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들으면 그만이죠. 아니, 그만이 아니에요. 안 들으면은 그 문제가 본사로 넘어가요. 본사에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해요. 그 지점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점에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지. 본사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환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글락의 관계, 하나님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구나. 나는 또 편한 길을 택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지 않으시구나.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내가 또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가게 하시구나. 그러면 쫓아가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어서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쫓아가라, 정령도로 찾으리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고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아말렉이 시글락만 침노한 것이 아니라 애굽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4절 사무엘상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시글락만 불살은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또 불살랐는데 여러 성을 침노해가지고 막 엄청난 걸 빼앗아가지고 지금 모아다 놓은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을 치고 보니까 대소 여인들만 사로잡힌 대소 여인들만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 여러 성을 쳐서 모아놓은 걸 다 얻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일을 하니 이건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부담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둥지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하고 마음 닫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뜻을 묻고 힘있게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어서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그 삶의 방식을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자기 명철을 믿는 사람,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역사해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형편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건 교만해서 그렇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어서 그런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다윗처럼 일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싸움을 하나님은 결코 물러나지 않고 우리 평생에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끝까지 이런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둥지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역사만 경험하다가 인생의 우한만 닥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